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분들 얘기를 보면, 이분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그참 이단으로 또 아주 참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매도가 돼서 전해져 오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그 매도되고 또 그들에게 잘못 판단됐다고 해서 그대로 파묻혀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번역한 책이 그 최첨력의도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1985년도에 그 책을 저술한 윌리엄 이스텝 교수라고 하는 분을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터에 가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포트워터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그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교수로 오래 봉직하고 계시다가 그가 안식년을 얻어서 유럽에 가서 그분이 평소에 관심 있는 그 이런 단편적인 부분들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미 온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기록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분의 안식년 1년, 2년 동안을 유럽에 있는 도서관, 유럽에 있는 어떤 각고대에 있는 어떤 수도원, 그리고 그런 곳의 재판정에 그런 곳을 찾아가서 뒤져가지고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책이 아나베프티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78년도에 유학을 가서 한 강좌 쪽에서 이 아나베프티스트 스토리를 강의를 할때 바로 이런 어떤 분리주의자들의 이제는 최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또는 네덜란드에서 각곳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들이었지만 참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의 기성 교권 잡은 자들이란다든지 또는 하나의 세속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 내내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참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목사님, 존경받고 대접받고 또 어느 큰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식당에 가도 공짜, 이발소 가도 공짜, 뭐 어디 빵집에 가도 공짜, 어디든지 대접을 받기만 했지. 예수 믿기 때문에 멱살 한번 당해본 적 없고 발길 한번 채워본 일 없고 누구 한 명은 욕먹은 일이 없는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하며 쫓겨나야 하며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야 한다는가. 그들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너무도 초라한 내 신앙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핍박이 없는 오늘날 부요 속에서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런 분들의 조상이었던 사람들의 하나의 세파리스트를 한분한 분을 살필 때마다 그분들의 얘기는 옛날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의 진미를 느끼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묻혀져 있고 오늘날 기복신앙과 하나의 교권주의 속에서 이런 어떤 큰 세력 잡은 사람들만이 통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제 몬타니스트 또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도나티스트 또 프리스 길리안 또 이제는 오늘 네 번째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파는 640년경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한 분파의 운동입니다. 여기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메니아에 있는 어떤 성경 사본 하나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주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당에 가면 무슨 뒤편에다가 큰 성상을 그려놓고 성상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한다든지 또 정말 이 세상에서 본다면 마리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교리란다든지 이 성경이 없는 것들이 너무 현실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교회 형태를 이거를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니까 이 황제라는 사람은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급 관리를 시켜가지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콘스탄이라는 사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콘스탄티나는 사람을 죽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대체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오도 갖지 아니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기 까닭에 이렇게 살았는지 그분의 신앙과 삶을 연구를 해보다가,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관리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죽어도 말을 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한다. 저는 군목으로 10년을 지내면서 죽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불우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공군이었기 까닭에 이 공군이 어떤 불타 죽어가지고 가서 아주 참혹하게 죽는 그런 시체도 봤을 뿐만 아니라 참 아름답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바라보면 정말 지옥 가는 걸 100번 가는 거를 보는 그런 죽음도 많이 봤어요. 옛날 화곡동에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젊은 처자식들이 죽어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기가 싫으니까 안 죽기 위해서 돈다발을 가슴에다가 콱 모아놓고 이 돈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좌우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주님을 고백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겠다 했으니 당신이 죽는 이 순간도 주님을 고백하고 영혼이 변화되므로 육신은 죽어도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도 돈다발을 가슴에 달고 이 돈이 살려주는 줄 알고 하다가 꽉 죽는데 제가 바라볼 때 너는 지옥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죽어도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찬란한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욕망도 원한도 없이 죽어가는 그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고급 관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가 이게 화가 났을까요? 아, 이 황제가 믿고 보냈는데, 믿고 보낸 이놈이 또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유스티안 2세라고 하는 황제는 시몬이라고 하는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두 가지 이원론을 믿는 이단이다 해서 불태워 죽였는데 이 콘스탄틴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시몬이라는 관리가 회개하고 불타 죽었으면 이 운동은 좀 끝나야 되는 건데 역사 속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알미니아에서 게네시오스, 요셉, 사가랴, 바네스, 셈바트, 세르기우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주님이요, 살아도 주님이요, 죽음 속에 황제들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냐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200년간을 저 흑해구 있는 아르메니아에 계속해서 이 바울파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의 무리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42년부터 817년 사이에 데오도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하나의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싶어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아르메니아 지방 가운데서 이 바울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10만 명을 갖다가 한 30년 사이에 그냥 몰살을 시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파 성도들은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르메니아에서 불가리아 서방 쪽으로 쫓겨가고 일부는 동쪽 사라선 쪽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이 사라선 쪽으로 쫓겨간 이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황제에게 쫓긴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쫓기만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를 표현해주자. 이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디어 사라센에 있는 이슬람교도들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하고 손을 잡고 데오도라 황제였던 이 황제, 비잔틴 황제하고 맞서서 이제는 하나의 결전을 벌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황제 군대가 하나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들의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대해 정부군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황제군이 오히려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은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군대하고 이 파울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야! 이럴 때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서 에베소까지 진격, 그리고는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황제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때려부시고 십자가상, 고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자기들 신앙이 없는 것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북진을 계속해서 니케아, 또 니코메디아, 콘스탄티노플까지 진군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도 이쯤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래요. 너무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하나의 정부군을 맞서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비잔틴 황제 바실 1세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파의 10분의 9라 되는 걸 그냥 싸그리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이 아르메니아가 소아시아 발칸반도로 불려오면서 이들이 없어진 줄을 알았는데 11세기의 십자군 전쟁 때 시리아가 바울파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가 있는 모습도 봤고 18세기는 또 필립 포플리스 부근에도 바울파 신앙이 지금까지라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 속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관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10만 명이 죽고 이렇게 많이 죽어야 했던 그들의 신앙이 뭐냐?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냐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놈들은 요런 거 믿었기 때문에 요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서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신앙의 규범이라고 믿었다. 전통과 교황 제도를 반대하고 성상숭배와 성직개급을 다 반대했다. 유아세리를 반대했다. 연옥의 교리를 반대했다. 마리아의 동정녀 교리를 반대했다. 성자의 중보기도를 반대했다. 그러니 이놈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여놓고 이런 교리를 반대했기 까닭에 10만 명이고 몇몇 명을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놈들은 이런 거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반대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 기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존재가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을 버텼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분들이 이교도인 이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항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형태를 보여줬던 것처럼 차라리 그들이 순수하게 항쟁을 하다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터인데 목적은 좋달지라도 방법이 서툴르면 역사의 심판은 우리는 외면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말은 슬라브 말인데 이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자는 운동으로서 불가리아에 있는 보고밀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950년경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밀 운동에 대해서 다른 불가리아 신부였던 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보고밀을 나쁘게 평판한 기록한 사람은 남아있고 보고밀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록해놓지 않았는데 이 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교도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근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밀에 대한 기록에 간다고 하면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원론에 근거한 우주론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마의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이 사람들은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고 은혜의 매처로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아울러 세례와 성찬을 배척하고 십자가와 기적을 배격하고 교회 건물을 배격하고 정통교회의 모든 전리를 다 부정하고 교회의 조직과 신부직도 버렸다. 보고밀은 물질과 육은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기 위한 최고의 악마이루며 결혼, 육식, 음주 등을 철저히 배격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사람에 의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운동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까닭에 당대에 끝나거나 그게 1세기를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운동으로 지속이 됩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운동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지속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 속에 사특한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일어났던 운동들도 다 소멸해지지만 그 운동의 핵심의 주인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지배받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코 1세기에 끝나지를 않는 것이 역사의 하나의 우리들의 산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10세기 중반에 일어난 운동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고 하면 1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끌고 가는 그 하나의 장면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어쩌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주체가 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비잔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교리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처리한 황제들이라는 사람과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미를 처리해 놓은 것은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의분을 자아낼 수 있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좀 아쉽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복음일파를 황제가 진압하기 위해서 복음일파에서 신앙생활하던 바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도자를 처리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스니아에서 의사가 본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달게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의사가 부업이고 복음 전하기 본업인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격, 그의 신앙 너무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됐는데 비잔틴 제국의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보스니아 지방에서 너무도 고매한 신앙에 이 소문이 난 바실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그런 좀 와다오. 이때 이 바실이라고 하는 이분은 평신도였지만 황제 폐하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스니아 지방에서 저 멀리 콘스탄티노플까지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가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 황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콘스탄티노플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대면을 합니다. 황제와 대면을 할 때에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말씀과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 체험에 근거해서 황제에게 열심히 신앙의 진리를 얘기하고 황제가 묻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체면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모든 걸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황제는 자기가 이 바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뒤에다가 속기사를 대신 앉혀놓고 이 바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록을 해라. 그래서 이 황제와의 대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속기사를 딱 들여놓더니 당신 아까 요말 한 거는 정통 교리에 위배되지 않아? 당신 이거 이단이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다고? 그래서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이 사람에게 배우겠다고 위선을 떨어가지고 왔던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잘못한 모든 것을 교리를 강요를 하고 그 사람을 고문을 하고 온갖 투옥을 시키다가 결국에는 회유를 하고 온갖 고문을 해도 바꾸지 아니하니까 1119년에 콘스탄티노플 연대에 있는 공개적으로 화형시켜서 이 사람을 죽여버려 버렸습니다. 이게 황제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한 일은 더 창피한 일을 했어요. 교황은 보고미를 진압한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건가. 그래서 이 가장 이 보고밀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스니아. 여러분이 지금 보스니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 보스니아가 지금 그 사라예보가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경관이 좋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경관이 좋는 그 보스니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스니아의 강한 보고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쿠린 벤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의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만이 확고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신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성경에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인사제직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건데 신부한테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건 거다. 이러고 주장을 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임명해서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회중이 이분은 우리들의 존경받을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장로라 부를 수 있고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지도자는 우리는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지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또 예배를 꼭 성당에만 드려야 되느냐? 어디 성경에 가서 성당에 예배드리라는 말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가정집에서도 교회가 있었기 까닭에 가정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다. 또 예배당에 가면 왜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고 땡치는 종이 있어야 되고 무슨 상이 있어야만 되느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하나 올려놓는 탁자 하나만은 만족하다. 이러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보고미래의 신앙 형태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노친시오 3세. 여러분, 이노친시오 3세라고 하는 이 교황 좀 이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 나라에 가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노친시오 3세가 헝가리 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보스니아 귀족들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을 가지고서 회의시킬 수는 안 되겠기 까닭에 보스니아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 귀족들로 하여금 그 쿠린빈이라고 하는 그 보고밀파의 신학의 지도자를 위협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정치를 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모든 귀족들로 하여금 이제는 모든 신앙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말에 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단에다는 반드시 십자가상을 둬야 되고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성직자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성직자는 평신도들과 달리 하나의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귀족들의 무리들 때문에 할수 없이 쿠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 합의를 하고 이게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됐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보스니아가 앞으로는 이제는 전체가 하나의 카톨릭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의 위협에 의한 하나의 굴욕적인 하나의 협약이었지만 쿠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약속 지키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기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평안했지만 드디어 쿠린벤이라고 하는 분이 1216년에 그 교황에게 충성하고 귀족들의 압력에 충성한 그 쿠린벤 지도자가 죽자 이노첸시오 3세라고 하는 교황은 그 쿠린벤인 보스니아 사람이 아닌 이태리 사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는 보스니아를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고 선교단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보스니아가 이런 어떤 캐토릭의 신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선교단원이 가서 새로운 지도자가 보스니아에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변화가 되기는커녕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보고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점 더 확대만 돼갑니다. 그래서 6년간 노력을 하지만은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슬라브니아 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전체 지역으로 이 보고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확대가 돼갑니다. 여기서 교황은 포스니아라고 하는 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선교사 가지고 가서 온건 정책은 될 수가 없다 판단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지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강제로 지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 이노친시오는 십자군 전쟁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럽 제왕들을 조종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의 황제를 통해 가지고 가서 보스니아에 있는 모든 보고밀레 세력을 진압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시를 받은 헝가리 군대가 보스니아 신자들하고 또 6년을 싸우는데 헝가리 군대가 못 이겨내는 겁니다. 헝가리 군대가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 화가 여기까지 그쳐 올라가느니 교황 이노친시오는 1325년에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가져가서 좋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수도사이면서 하나의 무력을 쓸수 있는 수도 기사단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너희들이 보스니아 가서 저 보고밀 신앙을 그냥 무차별하고 때려죽여도 너희들에게 면죄부를 주마. 그러고는 십자군 전쟁, 이 보스니아를 섬멸할 수 있는 하나의 십자군, 보스니아 십자군 전쟁을 1차, 2차, 3차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헝가리 왕이, 시기도문드라고 하는 헝가리 왕이 1408년에 보스니아에 있는 귀족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고밀을 126명을 화형에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스나강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이 보스니아의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스니아의 보고밀 사람들은 사태가 어려움을 느끼자 여기 있는 회교도 국가인 터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예, 뭐 속담이 뭐라 그래요? 뭐 개도 도망할 구멍을 보고 쫓으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너무 이게 제대로 쫓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황제의 도움을 받으니까 터키에 있는 사라센 군대의 도움을 받아요.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냐고 하면 이 교황이 주최를 하고 있는 유럽 세력과 보스니아에 있는 하나 이 사람들하고 사라센 사람들하고 이슬람 군대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때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보고밀 신앙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래서 4만 명이 보스니아를 떠나 가지고 이들이 전부가 다들 보헤미안이란다든가 다른 어떤 불안사란다든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1453년 모하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 일부와 알바니아, 세르비아까지 점령을 할 때에 이때의 교황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노첸시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보스니아 이때에 더 이제 이런 모습을 본 보스니아는 이제는 이 보스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이제 우리가 믿었던 사라세니 계속해서 다른 기독교를 먹어들어오기 때문에 보스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터키 군대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터키 군대하고 결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태리 로마 교황 첸시오는 터키 군대에게 뭐라고 하는 말하냐면 우리는 보스니아를 침략을 해도 우리는 간섭을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돼지야냐기 때문에 선교단을 보내고 무력을 보내고 하다 안 되는데 이제는 터키 군대, 이슬람 군대가 보스니아를 무력으로 하는데도 너 간섭 안할 테니까 너 맘대로 해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센 군대는, 이슬람 군대는 가뜩이나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리던 그런 찰나에 이 교황이 항상 뒷배경에 있었기 까닭에 여기를 진격을 못했는데 이걸 놔둔다고 그러니까 이 사라센 터키군 군대가 일주일 만에 보스니아를 다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스니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오늘날 맺어지고 있는가? 이 보스니아 주민은 네 종파의 주민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나라가 오늘날 현재까지 존재하는데 여기는 세르비아인 전 국민의 약 32%가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크로티아인 18%가 이건 캐톨릭 교회, 그리고 몬테네그로인 알바니안 터키인 39.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도. 그래서 이 보스니아 사태라고 하는 이 사태는 오늘날 왜 이렇게 이슬람과 또 히랍정교회와 가톨릭교회가 한 나라에서 같은 종족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느냐고 하면 그거를 이네치온시아라고 하는 교황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까닭에 역사 속에서 같은 동족이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갈등을 열고 서로 싸우는 분쟁을 만드는 것이 역사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보스니아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스니아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분열시킨 직접적인 주동자가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인데 이런 파렴치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보스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놨냐고 하면 보스니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이원론자요 마니교도였고 신약성서와 시편 예언서만 인정하고 구약성서를 배격한 이단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기독교가 지금도 보스니아에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오늘 이 세계 역사는 이런 승자들이 기록해놓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역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 속에도 보면 로마 캐톨릭이 기록해놓은 그 판정으로 오늘날 역사가 전체가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느니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알비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비파라고 하는 곳은 불란서 남부 도시가 알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신앙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신앙을 고백했기 까닭에 알바이젠스 또는 알비넨스, 알비조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분들은 11세기 이태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는 비교적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음에 주도한 사람은 피에르드 브루에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20년 동안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뿐인 신자들에게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지를 말아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말씀이 꿈틀거리는 하나의 인격이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그냥 주일날 맨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황홀함 속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배야말로 정말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뭐 예배 순서를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그런 종교 의무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축제의 기분. 그래서 마치 시집 가가지고 가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시집살이 하던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 마음껏 자기 모든 한을 풀어놓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예배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카톨릭 교회는 하나의 습관적으로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개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성찬의 전례가 있습니다. 폐가 똑같은 그 패턴을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된다. 그래서 이분은 카톨릭 교회부터 종교적 습관으로 종교적 생활을 해오던 수많은 미신적 요소들을 타파를 해버리고 매일매일 예배가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하나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에르 뒤를 이어 클루니의 수도였던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뛰어난 수사적 재능을 갖고 성경 주석 중심의 신앙을 전파를 합니다. 왜이 앙리가 뒤를 이냐고 하면 이런 주장을 했던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이거 바라보니까 이게 누가 위험한 게 뭡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누적되어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 예배 형태, 이 전리를 만들어 놓은 건 이걸 부정하는 놈이라고 해서 화형을 당해 죽고 나니까 그의 후임자가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음에 의한 사죄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정열과 헌신, 사람들과의 화해, 정말 복음적인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화술이 좋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11세기 가운데에서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합니까? 그게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우리 찬송가에도 이 버나드가 작사한 찬송가가 여러 편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말재주가 좋아서 아주 어디든지 내놓고 웬만하면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이탈리 북부에서 시작된 이 하나의 알비파가 이제는 불란서, 이제는 또 저쪽에 있는 데까지 번져가고 그러니까 이 클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을 대결을 해가지고 너 한번 악리를 꺾어봐라. 너그 말주변 가져가서 한번 악리를 꺾어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부 이제 이 알비시에 와가지고 이제 이 앙리가 아무리 전하는 모든 것도 쓸데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버나드가 계속 와서 전하는데, 이런 버나드도 감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남부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하다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성직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에 체포되어서 투옥됐다가 앙리라고 하는 사람도 사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카톨릭은 이들을 앙리파, 알비파, 마니교 이단의 이원을 믿는 이단이었다. 여러분, 마니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마니교였다는 얘기가 말도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은 이들이 마니교도였고 이원론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앙리를 사형시키면 프랑스 남부 알리 지역의 진정들이라 상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알비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란서 남부뿐만 아니라 점점 더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첸시오라고 하는 교황은 프랑스 남부를 통치하고 있던 백작 레이몽 6세와 다른 통치자들에게 이 알비파 소탕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비파의 건실한 신앙을 목격을 하지만 이 사람들을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러자 교황은 1209년에 특별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남부 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는 이 알비파 이단들을 타도하는 자에게는 교황이 특별 하사 명령을 내린다. 이 교황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 기사 수도단 사람이 또 나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프로방스가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20여 년 동안을 이 기사단들이 와서 무참하게 황폐해버리고 무참하게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알비파 있는 세력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를 못 살게 불질러버리고 황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프로방스 폐허를 위해서 교황의 칙령으로 일어났던 전쟁을 알비아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이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알비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황에 의해서 진압이 됐느냐? 아닙니다. 1330년경 알비파의 세력이 거의 진멸되다시피 하려고 할 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장작더미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작더미를 위해서 죽을 거냐? 아니면 교황에게 충성을 할 거고 여기에 와서 살아날 것이냐? 이런 요청을 하는데도 수많은 알비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장작더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죽겠다고 장작더미에서 죽였는데, 이들이 없어진 줄 알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불란서 남부에 있는 알비파에 가보면 지금도 아주 어마어마한 천연로마 캐토릭교하고 달린 알비파 교회가 웅장한 예배당을 건드리고 지금도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자기네들을 절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선전하지도 않는데 반해서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만드느냐면 이들은 완전히 만유교를 믿었고 하나의 이율론을 믿었던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살아있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조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운동, 또 아르놀드파 뭐 이런 얘기는 한이 없네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한이 없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왈도파, 피터 왈도파. 피터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은 불란선 리옹에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불란선 리옹에서 본래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연회장에서 그렇게도 세도가 있던 사람이 초대 왔다가 갑자기 연회장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예고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가.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내세 문제에 대해서 몰두를 하다가 이분이 교회에 나가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앞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답변을 해줄 때에 얼마나 그게 지도자다운 지도자인데 교회 가서 그 죽어봐야 알죠. 뭐 난데를 압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심각해서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옛날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를 못 찾는 신앙에 기반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기반을 그런 기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봐야 하는 거고 죽음 이후에 대한 청사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 4년 동안 안에 제가 그려져 있는 청사진이 아주 눈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아주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활력이 얼마나 참 바이탈리티가 넘치는 하나의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알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생관이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인생 사는 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고 시간을 낭비하는 가치관을 알아요. 그 죽을 것도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저는 이 목숨 다해서 내게 주어진 건강과 이 생명 다하도록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무엇을 할 것에도 이게 힘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못살 사람이 텅텅 놀아대는 것은 인생관과 사생관이 희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은 참이 사생관에 대해서 궁금한데 교회 지도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게? 교회 지도자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해도 지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간 겁니다. 성경으로가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해답이 나오는 건데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는 해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이 원전 성경 연구를 합니다. 왜냐? 이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 성경 하는 가운데 본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굴절이 됩니다. 많은 히브리 말이 헬라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이 라틴말로 번역돼 또 굴절됩니다. 라틴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또 번역됩니다. 또 굴절됩니다. 그리고 또 뭐 굴절도 굴절. 오늘 우리의 그 아주 수많은 굴절을 가져왔기 까닭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한 원전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참으로 어려운 하나의 그런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라틴어 성경 가지고는 만족을 못 얻어서 원전 송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신앙의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발로가.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참 신앙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당시 수도원 생활을 하던 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도원 생활이 최초 시작했던 저 아프리카 있는 이집트에 있었던 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는 저 성체에 가서 살고 사막에서 살고 동굴에 살고 그렇게 무덤에서 살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일생에 딱 두 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나와가지고는 자기의 삶을 간직했던 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하는 하나의 이 안토니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보고 그래 저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서 나를 쫓아라. 그래야 네가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액면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발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는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 말씀만 들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게 교회 가서 들으면 맨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소리지만 이분에게는 성경 원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깨달은 진리를 그저 쏟아놓기 까닭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밥 먹을 줄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몰려들기 까닭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자기들 교리에 안 맞고 자기들 신앙에 안 맞기 때문에 청빈한 삶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 죽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와서 이에게 그를 발도를 추방을 하고서는 그를 추방을 해가지고 와서 더 이상 하나의 설교를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태리에 이제는 이제 니용을 떠나가지고 이태리 밀라노 근처로 갔더니 거기까지 소문을 들고 수백 명이 또 거기까지도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니용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태리 북서부, 프랑스 남부, 오스트리아, 독일의 마이니치까지 점점 퍼져나갑니다. 유럽 세력이 전체가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는 대중은 뭐냐고 하면 중산계급과 농민계급의 평신도들과 그리고는 수도사와 소수의 사제들과 지성인들까지 이 무리에 니용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왈도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없는 건 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을 부인을 합니다. 교회의 성직자라고 해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특혜 조치 받는 것도 배격을 합니다. 공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다수에서 결정해놓은 것을 성경 이상으로 믿는 가톨릭의 모든 것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팔도파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야말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가만히 두질 않죠. 가톨릭 교회에서 1197년 교황 페트로스 2세는 발도파에게 어떠한 핍박을 줘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은 뭐라냐면 참 멋있는 말인데 저놈 죽여라 그 말하기는 너무 직설적인 얘기고 저 사람에게 무슨 핍박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서 드디어 어디 가서든지 체포를 당해서 죽든지 화형을 당해 죽이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칙령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 지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전 유럽에 퍼져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진격하기 위한 역사의 기록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380년 프랑스 프란치스코 수도다들이 발도파 신도들 169명을 한꺼번에 화형시킨 기록이 나옵니다. 1545년 프랑스 령인 스위스에 사는 발도파 교인들을 22개의 마을을 불질러 초토화시키고 4천명의 발도파 신자들을 죽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566 교황 비오 5세 칙령에 의해서 6월 중에 11일 동안 안에 스페인인은 발도파 신자 2,000명이 사형을 당하고 1,600명이 투옥을 당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발도파의 신앙을 이제 막 박멸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태리에 있는 칼빈파에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헤미아도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흩어지고 있지만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지금도 프랑스 피레퐁 계곡에는 발도파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발데스의 대학이 있고 8명의 교수와 100명 규모의 대학생이 있고 발도파 지경에 2개 종합병원과 고아원, 양로원 전문학교가 있으며 이 교회는 교인이 장년 신자가 1,300명, 주일학교가 4,000명인 이들은 전혀 카톨릭과 다른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발도파는 투린에다가 교인들 700명 신자와 2명의 목사, 피렌체에 세워진 발도파 신학의 교수 3명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7,800년 동안을 수 없는 핍박과 수많은 죽음 속에서도 오로지 성경에 근거 있는 신앙만 고집하면서 지켜오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이 유럽에 극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카나다란다든지 미국에도 이런 하나의 이제 발도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데도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역사의 기록은 이들 발도파야말로 이원을 믿고 하나의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의 교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역사의 기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외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죽어간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1978년 미국에 유학을 처음에 갔었을 때 아나베티스 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를 배우면서 저들은 예수 믿기는 그 믿는 것 가운데서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 뺏기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참형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은 것이 있는 건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희생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문하시면서 내 신앙 속에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겠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조명할 때에 이런 역사 속에서 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도 떳떳하게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받겠다고 하는 신앙을 고집하다 보면 이들 앞에 가서는 얼굴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분발하셔서 예수 믿기 위해서 어려움을 탈게 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의도적으로 받을 건 아닙니다. 예? 누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큰 십자가 민다고 해가지고 뭐 이기도 무리를 갖다 일부러 때려부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바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몸이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십자가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안 믿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향기를 못 날리고 있는 것이지. 정말 물질 생활, 시간 생활, 이 몸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기 까닭에 우리는 위대한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는 위대한 선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